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사도행전 9장 우리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전체적인 좀 흐름을 이렇게 항상 기억하셔야만 또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시작을 해서 6장까지는 무대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장했고 또 여러 가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6장까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7장과 8장은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지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와 계속되는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시작을 해서 12장까지는 이제 13장부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입니다. 준비 작업. 그래서 9장 1절부터 지난주 저희들이 살폈던 3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누군가 하면 박해자였던 사울.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바로 앞으로 전개될 세계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보는 32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장 중반까지는 이제 어떤 사건인가 하면 핵심적인 사건은 고넬료 가정의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방인 회심자가 바로 고넬료 가정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으로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초대교회 사도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방 선교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교회가 준비됩니다. 그 교회는 어딘고 하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런 준비 가운데에서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인 세계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넬료 가정의 회심과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 가나안의 서쪽 편입니다. 지중해 연안이 되는 가나안 땅 서쪽 편을 베드로가 전도하게 되는 그래서 그 전도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2절 그때에 참 이제 교회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는데 루다라는 곳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약한 30km, 20, 30km 떨어져 있는 장소가 루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루다라는 곳에 이제 이미 성도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33절 거기에 애니아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니아는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그는 중풍병으로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회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병명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병 중에 하나가 이 중풍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 때문에 침상 위에 누운 지가 여덟 해였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중풍 때문에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애니아였습니다. 그를 이제 베드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34절 베드로가 애니아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애니아야,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것은 이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내 침상을 정돈해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말하였을 때 성경에 보면 곧, 곧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뜻입니다. 즉시 애니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35절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루다와 루다 옆에 있는 도시였던 사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애니아였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 때문에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이 애니아.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애니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대학 시절에 대학부에서 주일 아침이면 병원 찬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한 6시, 아침 6시, 7시쯤 나가서 이제 처음에는 그 시립병원 쪽이었고 철도병원이라고 시립병원이었고 그곳이 나중에 중대부속병원으로 이제 바뀌어서 중대부속병원에서 이제 그 병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이제 20년도 훨씬 전이었으니까 한 뭐 그럭저럭 한 25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때는 뭐 지금과는 의료 기술이 비교도 안될 만큼 이제 열악했습니다. 그때 이 병원을 가보면 제가, 야, 정말 고약한 병이다 라고 느꼈던 병 중에 하나가 이 중풍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환자들은 자주 바뀌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자주 바뀌시는데, 제일 장기간 입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풍병자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해를 넘기신 분들도 많고 또 해를 넘기신 분들을 가보면 그 당시에는 좀 의료시설이 조금 열악했으니까 욕창으로 고생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젊은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야, 이 중풍병은 본인도 너무너무 고생하고 가족들도 너무너무 고생하는 병이 이 중풍병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내일교회에 와서 신방을 한번 갔는데, 지금 저는 그분이 잘, 얼굴만 오락, 그 아주 연로하신 두 분이, 노부부가 계시는 곳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여자분, 우리 할머님이셨는데 중풍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 집, 그 방은 잊을 수가 없어. 그 방이 한 보통 이제 몇평 되는 방이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왜 우리 산에 가면 그 골짜기와 골짜기를 다리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 안에 나무로 다리처럼 이런 통로를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제가, 아니, 너무 헷갈리니까 방 안에 그 어떤 나무로 서로 이렇게 통로를 다 만들어놔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잠시라도 외출을 하면 중풍병으로 누워 계시는 그 할머님이 거동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붙잡고 일어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최소한 화장실은 가실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장치를 다 만들어 놓더라. 그래서 제가, 야, 이 중풍병은 참 고약한 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애니아는 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숨 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아무도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애니아야,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 그냥 붙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애니아를 일으키시고 살리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애니아를 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육체적인 중풍만 그럴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해보면 가끔 남자분들 중에는 뭐 사업에 실패를 겪거나 건강에 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좀 표현이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숨 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 여자분들,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특별히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숨 쉴 수밖에 없는, 숨 쉬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를 지난 시간들을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저한테도 이런 비슷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숨 쉬고 버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시간 지나가는 것만 물끄러미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저는 우리 성도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숨 쉬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36절에 보면 도시가 바뀝니다. 욥바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항구. 그런데 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는 아람어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다비다라는 이름이었고 그 이름을 헬라어로 부르면 도르가였다는 겁니다. 도르가. 그런데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그때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후 문맥을 우리가 보면 아마 이 여자분이 주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아요. 갑자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마 갑작스럽게 이 여인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도 우리 우스갯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은 지긋지긋하게 오래 살고, 저는 사람은 절대 데려가시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좀 일찍 데려가시는 듯한. 그래서 또 우리 이야기하더구만요. 오래 사는 방법은 나쁜 짓 하는 길이다. 그런데 참 이 성경에도 보면 참 훌륭한 분인데, 좋은 분인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도르가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불렀을 때 39절에 보시면 그 베드로와 같이 이제 도르가가 있는 곳에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곁에서 과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무엇을 하느냐?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이세 옛날 이 시대는 옷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당시 과부들은 가장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도시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외출복이 아니고 그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뭔가 하면 그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사막, 광야가 있는 곳이니까 멀리 가다가 밤이 되면, 그래서 날씨가 갑작스럽게 바뀌면 그 참았던 추운 날씨, 추운 밤에 그들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이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전당,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했을 때 다 전당을 잡더라도 이 그돈만큼은 전당 잡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만큼 이 그돈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르가는 여기 나오는 많은 과부들을 위해서 그 거금이트는 그 겉옷과 또 속옷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베드로에게 과부들이 보여주면서 같이 그 참 도르가의 시신 옆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야, 이거 참 표현이 죄송한데,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 누가? 그러니까 가족들 외에 과연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누가 울어줄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장례 풍속이 바뀌는 것 같아요. 소위 부조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화하는 많은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눈물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가끔 좀 우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정말 우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제 우리 할머님 돌아가신 지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때를 그래도 생각해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도르가 죽었을 때처럼 사람들이 와서 우는데 이야기하면서 웁니다. 그때 너가 할매가 어떻게 했고, 그때 너희 할머니가 우리 어려울 때 어떻게 해줬고, 내가 자취할 때 어떻게 해줬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셔요. 근데 저는 요즘 장례를 가보면 봉투는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분들이 했던 선행, 그분들이 했던 구제의 손길, 아름다운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우는 사람들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은 어쩌면 이 땅에서 얼마나 거창하고 성공했느냐라는 것도 하나의 평가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것보다 좀 더 정확한 평가 기준은 우리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베풀어주었던 작은 사랑, 우리가 베풀어주었던 작은 섬김을 기억하면서 울 것인가 라는 것이 저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어쨌든 우리가 삶을 마무리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우리가 했던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면서 좀 울어줄 수 있는 아마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하나 재밌는 행동을 보시면 37절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씻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염을 하는 거죠. 염, 시체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염을 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장례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아마 다비다가 갑작스럽게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다비다를 씻은 다음에 장례를 치르지 않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 다락방에다가 그냥 눕혀놓습니다.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다락방에다가 옮겨놓고 눕혀놓고 그 다음 무엇하느냐? 39절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38절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웠습니다. 약 거리로 20km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의 말로 하면 50리 길이었으니까 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비다의 죽은 시신을 다락방에다가 눕혀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두 명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지금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 소위 장례식 때 설교하라고 베드로 불렀겠습니까? 그런 뜻 아니죠. 지금 베드로 보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는 베드로가 그 부탁을 받고 이제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금 다비다의 시신이 놓여져 있는 다락방에다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락방에. 성도님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장사 지내지 않고 그를 다락방에다가 올려놓고 베드로를 불렀겠습니까? 저는 참 요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감사했던 거는 제가 이 말씀을 좀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왜 다락방에 그를 올려놨는지 주의 깊게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온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개의 사건과 이 사건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평가를 받았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제 곧 자막이 나올 텐데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이제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엘리야가 참 아합 왕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7년 동안 기근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 보내느냐?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엘리야를 보내서 그 여인, 그 가정의 도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었을 때 사르밧 과부가 그 사실을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했던 행동이 19절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이렇게 한 다음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았습니다. 죽은 아들을 이제 이 엘리야가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갑니다. 자기가 거처했던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죽은 그 아이를 눕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이 죽은 아들을 다시금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다음에 훌륭한 그의 제자 엘리사도 이제 열왕기하 4장을 보면 누가 나오느냐? 수넴 여인이라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이제 10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이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듭시다. 담 위에 지붕 위에다가 작은 방을 하나 만들자는 거죠. 이거 뭔가 하면 다락방입니다. 작은 다락방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책상, 침상, 의자, 촛대를 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항상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해 줍시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위해 다락방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바로 그 가정에 축복을 해주어서 그 노년에 아들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자라다가 어느 날, 뭐 오늘날로 하면 열병에 걸려서 갑자기 이 아이가, 이 귀한 아들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 21절 말씀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머니가 했던 행동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어디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결국 어머니가 어디 올라갔느냐? 엘리사를 위해 준비했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침상 위에다가 바로 그 아들을 올려두고, 그 다음 문을 닫고 종과 함께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지금 이제 바로 여기에 나오는 소위 욥바 사람들,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바로 죽은 다비다를 그 다락방 위에 올려놓고 베드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과 지금 엘리사,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자기 죽은 아들을 다락방에다가 올려놓고 엘리사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모습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여기 나오는 욥바의 제자들이 다비다를 그 다락방 침상에 올려놓은 것은 어떤 행동이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갑작스럽게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린 이 다비다. 그러나 과거에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이 다비다에게도, 이 도르가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이 도르가를 다락방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와서 어떻게 했죠? 사람들을 내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어보내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다비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 일으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도님들,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람은 달라졌는데 누가 이 말씀 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그 죽은 딸, 그 죽은 딸 앞에 서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외에 사람들 다 내보내시면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죽은 딸을 향해서,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달리다 쿰. 이것은 뭐죠? 소자야 일어나라, 소자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표현대로 소녀가 아니라 이제는 누굽니까? 다비다입니다. 아까 달리다 쿰으로 표현을 하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다비다 쿰, 다비다 쿰. 히브리어 철자로 비교하면 중간에 한 글자만 달라져요. 다비다 쿰. 말씀했을 때 그 죽은 다비다가 다시금 눈을 뜨고 살아났고, 그리고 그 살아난 다비다의 모습을 보면서 욥바와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그 마음이, 먼저는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근간에 지금 이제 제 교회에 참 이 그 질병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2주 정도면 한 분씩 아주 급한 부탁이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이거는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가 하면, 성도님들,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무엇을 좀 하고 싶으냐? 바로 그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고대하면서 답의 달을 듣겠습니까? 다락방에다 두었어요. 하나님의 방문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대하면서 그 답의 달을 다락방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하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물론 이분들 말고도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분들이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다락방에다가 이분들을 좀 올려놓겠습니다. 믿음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사람은 이름을 보시면은요, 우리 배상윤이라고 9살 된 영재가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한 4년을 지금 백혈병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4년 정도. 참 우리 부모님들의 그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몇 번이나 생명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성지라고, 참 우리 가슴 아픈 건데, 우리 청년부가 화요일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어떤 반주하는 형제 반주를 누가 대신 반주하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적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한 2년 정도 걸리는 재활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이제 의식이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의식이 없었을 때는 견딜만 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성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김숙희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제 과거 항암 치료 받으셨는데 10년 만에 지금 재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이 어려우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희연 집사님 아직 마흔이 안 됐어요. 서른아홉인, 서른여덟인가? 일곱인가? 그런데 이제 그 유방암 한 3기 말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수술을 받고 지금 이제 그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참 2주 전이죠. 우리 김윤행 성도님이라고, 이제 연세 많으시고 딸이 우리 청년부에 잘 나왔었는데, 우리 윤행 성도님 이제 뭐 자식들 다 시집 보내고 이제 좀 괜찮은데 병원에 가보니까 난소암 말기라고 그래서, 난소암. 제가 지난주 신방을 갔는데 그냥 의식이 없어서 그냥 멍하게 계셔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권영미 집사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잘, 올 1월 달이죠. 1월 달에 이분이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갔는데 담관암이라고 해서 두달 그랬는데 지금 이제 5개월이 넘었습니다. 참 이제 뭐 투병은 믿음으로 싸우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김대영 집사님, 우리 젊은 사람입니다. 이제 35 정도 되는데 갑상선 암 수술하고 지금 방사선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키 성도님, 이분도 폐암 후에 여러 번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 항암 치료 받으면서 회복되고 계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신뢰를 무릅쓰고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는 거는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남도 건강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건강하다고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서에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잔칫집에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끝이 있다는 것, 바로 이분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 이런 일이 닥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분들 지금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 가정, 이분들 개인이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한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도르가 다비다를 그 다락방 위에 믿음으로 올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했던 그런 욥바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이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저 그는 기억이 나요. 어떤 아무리 화상을 크게 당하셔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기도를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갔을 때 그분이 그 전날은 너무너무 괴로워하셨는데 토요일날 가니까 그분이 얼굴은 화상을 입었지만 마음이 환해셨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자다가 깼는데 그때 밤에 누가 찾아오셔서 자기의 얼굴을 한번 만져주셨는데 그 얼굴에 뜨거웠던 그 고통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 화상 입었던 얼굴에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분이 찾아오셨느냐 생각해보니까 금요일날 심야 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애니아의 그 사건들을 자기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